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구금됐던 타이완인 리멍쥐 씨가 약 4년 만에 석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대륙위원회 장지이홍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리 씨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석방돼 출국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가 타이완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의 회원으로 간첩 활동을 숨기기 위해 사업가로 위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리 씨가 중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중국군의 훈련 사진과 영상, 홍콩 내 반정부 시위 지지 관련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 씨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이었을 뿐 간첩 혐의 기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석방되기 위해 유죄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중국으로부터 석방되자마자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 의장이 27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의장인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수마니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공존은 두 나라가 수출하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수마니 의장은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키 통신에 러시아가 지난 17일 중단을 선언한 흑해 곡물 협정이 긴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협정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마니 의장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앞으로 3에서 4개월 안에 최대 5만 톤의 곡물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상업적으로 또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의 자국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빈국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협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 무상 제공 방침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2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에 앞으로 석 달에서 넉 달 안에 각각 2만 5천에서 5만 톤의 무료 곡물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곡물의 배송 또한 무료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업적 또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러시아가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다수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에서 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니제르 대통령실의 일부 경호원들은 이날 수도 니아메의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무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억류한 데 이어 국영방송을 통해 현 정부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바줌 대통령이 축출되고 모든 기관들은 가동 중단됐으며 국경도 일시 폐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줌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에서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수미 마수두 외교장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쿠데타가 실패하도록 모든 민주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수두 장관은 바줌 대통령이 27일 아침 현재 대통령궁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프랑스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바줌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니제르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무력에 의한 권력장악과 헌정질서 전복 시도를 비난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연합도 니제르의 쿠데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과 다른 서방국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있는 우장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 한국전 정전 기념일을 맞아 미한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25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 3국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있는 무기 전시장을 동행하면서 국방 분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온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최근 북한군이 갖게 된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투쟁하는 등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들에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무기 체계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첨단 무인기들인 글로벌 호크 또는 프레데터와 흡사한 형태의 무기들이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러시아 군사 대표단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접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접견에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의 최신 무기 전시장을 동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의 행보는 북러 간 국방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협력이 가시화되는 부분들, 특히 SLBM이나 SSCM 또 정찰위 전과 같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게 혹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듯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쇼이구 장관은 앞서 26일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군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국방상은 별도로 열린 연회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역사적 투쟁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대표단 방북이 적대 세력들의 침략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밀착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의 경우에는 북한의 탄약 공급 능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휴전의 경우에는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식량, 에너지,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거든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절묘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과 관련해 미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북한과 모든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과된 유럽연합, EU 차원의 제재에 대해선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스스로 찬성한 사안이어서 북한과 무기 거래가 드러날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되면 EU가 통과시킨 제재와는 또 다르게 유엔 제재예요. 그러니까 EU 제재 자체는 불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 제재에 사실은 일정 수준 중국과 러시아는 발목이 잡혀 있어요. 자신들이 그걸 다 찬성한 제재인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명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은 또 27일 오전 0시 평양 소재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 자리에서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대표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연 시작 전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엔 쇼이구 장관도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리 부위원장이, 오른쪽에 쇼이구 장관이 착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중러 대표단을 불러모아 러시아와는 군사협력, 중국과는 혈맹연대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립구도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난 악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이렇다 할 치적이 없는 상황에서 중러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이를 주민 결속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외교적 카드가 아닌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 또 전쟁에도 불구하고 와준 러시아의 국방장관과의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위상, 또 외교적 업적, 이런 것들을 함께 부각해서 그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방역 상황임에도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와의 고위급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정상회의가 예정된 미한일 협력 공고에 대응한 북중 또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민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했을 수 있다며 시 주석의 친서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협력 가능성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I certainly can't confirm the report that you just laid out there. It's been no secret and we've talked about it many times that Mr. Putin is reaching out.
커비 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린 북러 국방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면서 북한의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방 조달 문제와 재고 문제로 인해 러시아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커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a testament of the fact that Mr. Putin knows he's having his own defense procurement problems, his own inventory problems, that his
커비 조정관은 누구도 푸틴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가 북한에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6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AFP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수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 new to share than what I shared yesterday during the briefing. Look, as you know, we have the UN, we have the DOD, we have the State Department here us here.
장피에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새롭게 공유할 추가 내용은 없다면서도 유엔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는 킹 이병의 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상황과 관련해 추가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No updates or news to share or anything to read out. What I will just reiterate again.
그러면서 킹 이병의 상황과 안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미군 북부 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을 4대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탐지와 요격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호 지명자는 26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앞서기 위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공화당 뎁 피셔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posture its homel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stay ahead of the North Korean threat?
Yes, Senator, I do.
기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이 점점 더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사령부는 빠르게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체계와 요격미사일을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준되면 이런 진행 중인 노력을 강력히 지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불량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량 국가들인 북한의 위협과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차세대 요격 체계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되면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GBI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호 지명자는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군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현대화,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전략적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이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지명자는 미 동부에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기지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작전상 필요하지 않지만 북한이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f I'm confirmed, I would support recurring assessments that would ensure that we keep pace with the adversaries,
기호 지명자는 적들의 역량에 대응하고 기존의 장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요격기 숫자를 적국의 위협이 능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재평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이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미군의 우주 역량이 미사일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re absolutely vital. It is space that allows us to instantly look around the globe, watch for missile launches anywhere on the globe, and report that in real time to our national leadership.
지명자는 우주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적으로 감시하고 국가 지도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다며 인준되면 기호 지명자가 북미가 공격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자신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팅 지명자는 또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For the space enterprise senator, the most pressing cyber threats come from state competitors like the PRC, Russia.
와이팅 지명자는 우주 영역에서 가장 긴급한 사이버 위협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들은 우주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사이버 영역에서 공격하길 원한다며 비용이 더 저렴하고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밝혀내기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 영역 전반에 걸쳐 사이버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지명자도 현재 북부 사령부 관할 구역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위협은 사이버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의원들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테러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mmunist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other terrorist groups want to harm the United States at any cost in any way they can. They all possess ballistic missiles and will do anything they can to harm us.
이어 그들은 모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우주에서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위협을 다뤘다며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앞지르고 있는지 논의했고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하며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었습니다. 특히 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올해는 미한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 동맹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나란히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이 맺은 끊을 수 없는 유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국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과 죽음에 맞서며 위험과 박탈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다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와 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3만 6천여 명의 미국인과 7천여 명의 한국군 장병 등의 희생을 함께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 중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미국과 한국의 참전용사들에게 헌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한 동맹이 민주주의, 안보, 자유 등 신념을 공유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념은 오늘날 한반도에 함께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념은 미한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유지하는 미한 공동의 힘의 원천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린다며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날을 맞아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강인함, 희생, 사명감을 되돌아보고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높은 영예를 수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늘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자 쓴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북한 관연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1953년 7월 1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췄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정전체제를 매듭짓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여전히 한반도에 남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5일 VOA 전화통화에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전쟁 예방 측면에선 성공적이었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제기하는 것을 억제할 강력한 미한군사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and the ROK have been successful in terms of preventing war.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다만 미한동맹은 남북미 사이 새로운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통일이나 연방체제 구축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향한 중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며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적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카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나 전면적인 침공은 성공적으로 억제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Yeah, so on the whole,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비록 북한의 도발이 수년간 계속됐지만 미한 상호방위 조약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힘을 통한 평화의 개념은 제2의 한국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적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장 최근인 2018년에서 2019년 세간의 이목을 끈 일련의 남북민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이런 시기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되진 못했다고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Yes, there have been periods of diplomatic engagement and rapprochement.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의 그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남북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는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as we consistently said, both publicly and to Pyongyang.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협력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e peace on the peninsula requires North Korea's agreement and cooperation.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는 영구적인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 선제 타격 정책까지 선언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강화 등 강력한 억지 태세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trong deterrent postu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 협정을 대체할 체제 구축을 필요로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은 낮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추구와 핵 보유국 유지 결정, 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용해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무력 등을 통해 한반도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북한의 현재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도전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핵심 우선순위는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강력하고 방심하지 않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정확히 이런 행동 경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challenge, the key U.S.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시도 등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과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화해의 손길을 계속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eps that must be taken, in fact, are being taken.
또한 엄격한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반도 평화가 곧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하진 않지만 동맹을 중심에 두고 한미연합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상 나약함이 아닌 힘의 우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현재 미한 양국의 정책과 접근만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을 보일 때 미국은 더 유연한 접근법을 보였다는 겁니다.
I think the U.S. has been more flexible in the past when North Korea shows a willingness.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현재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북 간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관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한반도에 더욱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도 외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제공할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항구적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 메시지에서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6일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황폐화시켰다며 정전협정은 유혈 사태를 멈추게 했고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고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수많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면서 한국전쟁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여전히 분단돼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핵 위험이 증가하며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이 약화되는 가운데 긴장 격화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평화를 위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이 정기적인 외교 접촉을 재개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관여에 나설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유엔 직원들과 더 광범위한 국제사회가 평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복귀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향상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모두가 평화와 번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함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서 외교적 대화의 재개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we've been saying, we would like to see a resumption of the diplomatic dialogue.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에 전할 코멘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어떠한 회원국도 긴장 완화와 외교적 대화, 한반도 비핵화 재개로 이어질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은 정전기념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에 사는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젊은 병사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찰국 산하 특수부대에서 16년간 군복무를 하다 탈북해 15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에이브럼 씨는 북한이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 기념식을 볼 때마다 오기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합니다. 에이브럼 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 대대장으로 참전했다 다쳐서 영예 군인으로 제대한 아버지를 통해 북한 공산군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탈북 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속이 뒤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오기 맞죠. 청단이잖아요. 항해남도. 그 한국 땅이 됐대요. 옛날에. 연안 뭐 있잖아요. 거기 그 6월 25일 전에 6월 10일인가 다 직결해갖고 그때 그냥 그 밀고 나가게 돼서 뭐 국군 아이들 그냥 사다가 예, 들고 뛰고 잠옷바람에 일고 그냥 밀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한테 들었지. 이거는.
에이브럼 씨는 북한의 똑똑한 사람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도 사흘 만에 오히려 서울을 함락했다는 김 씨 정권의 선전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전쟁 이렇게 쪽에서 전쟁을 한국에서 했으면 우리가 왜 그 3일 만에 서울을 이렇게 해방하느냐. 그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한국 전쟁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건 유엔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냉전 종식 후 기밀 해제된 옛 소련 정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잠시 유학했던 허강일 전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은 당시 러시아 교과서를 통해 한국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교과서는 분명히 남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가 뭐 스탈린한테 편지 써서 자기 공격을 했으니까 좀 호락을 해달라는 뭐 편지도 보냈다는 그런 역사 책에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뭐 소련은 우리 편인데 왜 갑자기 미국 편이지? 그래서 뭐 소련이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러시아가 냉전이 끝난 뒤 언제부터 교과서에 한국 전쟁의 실상을 담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부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브라스피셰니 출판사는 2005년 간행한 외국 국가들의 최신 역사책에서 한국전쟁이 세밀한 준비 후에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수백 쪽의 외교 문서와 후리스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자서전 등은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에게 무려 48번이나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포함해 남침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 복무를 했던 여러 탈북민은 26일 BOA에 북한은 국가와 민족이 아닌 김씨 정권 우상화를 위해서 70년 넘게 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북한 4군단에서 10년을 복무했던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이 특히 군인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세뇌할 목적으로 전승절을 적극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생활할 때 6.25 전쟁에서 우리가 당한 피해 교훈을 잊지 말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가 있어서 나라가 있고 인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럼 그 위대한 영도자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침략자가 왔을 때 그 나라를 지켜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김씨 일가 밑에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이런 하나의 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인 11 폭풍군단에서 13년을 복무한 뒤 탈북한 이웅기 씨는 북한은 전쟁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축소하고 유엔군과 중립국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승리의 초점을 오직 김일성에게만 맞춘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걸 전승에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소련은 이거 다 빼고 우리의 힘을 우리 김일성 뭐 수령님 뭐 이런 대원수님 이렇게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한테는 다 승리 기념이라고 물론 뭐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웃기는 거죠. 아니 이거 딱 봐도 뭐 본인들이 승리했다고만 얘기를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거고
한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사실을 남북한에 모두 알려야 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유튜브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즉 김일성이 일제와 미제의 침략에서 인민을 해방시키고 지켰다는 선전이 모두 허구란 사실을 주민들이 알아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이 이렇게 온 거고 그 미국이 철천지 원수를 하는데 나라 해방시킨 미국 아니에요. 먼저 달로 일본을 타도했지. 지가 무슨 타도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흑백이 전도된 거짓말로 은인을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만들고 자기가 은인이라고 이런 사기를 치니 그거 보호하려고 폐쇄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선 북한의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관리 아들로 북한 4군단과 인민무력부 직속 15 격술연구소에서 3년 넘게 군복무를 했던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일성 그 역사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배우는 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했고 미제국주의를 물리쳤다는 이 두 가지가 기본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자 일제 때도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으니까 사실 진짜 해방이 된 건데 또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김일성이었고 또 이제 그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제 미군이 그런 만행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전승절 열병식에 동원되는 북한 군인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숙 연구원과 이소연 대표입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또 이제 평양에 올라와서 이제 그게 다 김일성 광장이나 이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또 3개월 훈련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열병식 그이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대우를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을 구를 때 이렇게 높이 차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그 방식이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다 위화수가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내장이 다 물러앉 게 이제 그럴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열병식 자주 참가했었던 분들은.
저희가 그 전승절 열병식에 동원될 때에는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다리 도는 훈련을 하면서 그 다리 하나 90도로 들 때, 그 다음에 그 땡볕에 나와서 정말 그이 몸이 다 망가지는 위가 처지고 내장이 대장이 처지고 하면서 다리 드는 훈련을 하면서도 그게 장군님께 충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상당한 인권침해였는지.
미국의 에이브럼 씨는 오래전 자신이 군복무를 할 때나 지금이나 열병식 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삼복더위의 슬픈 열병식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슬프지요. 행진이란 게 있잖아요. 그 정보 행진이란 게 다리기 패고한 군역 있잖아요. 신경통이 오고 아이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쾅쾅 뛰면서 다닌다는 게이 삼복도에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탈북민들은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진실 왜곡과 직결되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쌀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이처럼 많은 쌀을 사들인 건 이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약 12만 톤에 달합니다. BOE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단잎종 쌀 6만 4,978톤, 장잎종 쌀 5만 18톤을 사들여 상반기에만 11만 4,996톤의 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액수로는 장 단잎종 쌀을 합쳐 5,339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이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중 쌀 수입에 이처럼 많은 금액을 지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 무역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후 북한의 상반기 대중 쌀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넘은 해는 1998년과 2003년, 2009년에서 2013년, 2019년 등 8번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쌀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1년이었는데 그 금액은 1,347만 달러로 올 상반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과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주로 하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쌀 수입액에서 상반기가 하반기가 높았던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수입량도 대부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두세 배 많았는데 같은 공식을 올해 상황에 대입한다면 2023년 하반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액은 5천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기가 아닌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쌀을 수입한 해는 2019년으로 수입액은 7,750만 달러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입액이 집계된 건 2011년에 5,498만 달러인데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6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입품 목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상반기 대중 최다 수입품은 가발 제조용으로 추정되는 사람 머리카락 6,571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수입액 약 3,293만 달러를 기록한 단잎종 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장잎종 쌀과 단잎종 쌀 수입액을 합칠 경우 북한의 쌀 수입액은 여전히 2위지만 1위인 머리카락 수입액과의 차이는 1,200만 달러대로 좁혀집니다. 이 기간 북한은 1,800여 품목을 수입했는데 이중 쌀이 2위에 이름을 올린 사실과 더불어 전체에서 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로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 낮부터는 함경도와 황해도에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2도입니다. 안주, 그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저 23도, 최고 30도. 남포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최저 24도, 최고 32도. 신의주, 그리고 한때 소나기, 최저 24도, 최고 29도입니다. 강계는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0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24도, 최고 31도. 개성은 맑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는 32도입니다. 함흥도 맑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36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7도입니다. 해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5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1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구름 많고 최저 22도, 최고 30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약간 높아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헌금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개막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참석차 중국 스촨성 청두를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지 10주년을 맞아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조코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인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구간의 운행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발리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와 중국 관계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하며 투자, 어업, 식량 안보,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계속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발전 및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체 아프리카연합 의장이 27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의장인 아잘리 아스마니 코모로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스마니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인 공존은 두 나라가 수출하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스마니 의장은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가 지난 17일 중단을 선언했던 흑해 곡물 협정이 긴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협정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마니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앞으로 3에서 4개월 안에 최대 5만 톤의 곡물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상업 또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의 자국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빈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협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6일 밤사이 흑해 인근 오데사의 항만시설에 공습을 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흑해의 잠수함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보안요원 한 명이 숨지고 건물이 파괴됐으며 차량 두 대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공격 외에도 지난 9일간 러시아의 공습으로 오데사 등지의 항만기관시설 26곳과 민간선박 5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탈퇴 이후 흑해에 대한 감시 및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흑해 내 선박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경고는 오산과 긴장 고조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고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 내 모든 선박들을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어제 곡물 수송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기항한 뒤 튀르키예를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또 다른 외국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연방보안국이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항으로 향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24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구금됐던 타이완인 리멍쥐 씨가 약 4년 만에 석방됐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대륙위원회 장지홍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리 씨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석방돼 출국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남부지방에서 실종됐으며 이듬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그가 타이완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며 간첩활동을 숨기기 위해 사업가로 위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리 씨가 중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중국군의 훈련 사진과 영상, 홍콩 내 반정부 시위 지지 관련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리 씨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이었을 뿐 간첩 혐의로 인한 기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또 중국으로부터 석방되자마자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